오늘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텐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라고 결정적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별 수 없이요 환경, 사람, 또 돈, 문제, 현실, 내 수준, 내 능력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영향만 많이 받는 게 아니고 많이 속임수를 당해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현실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요. 내 수준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물질 문제나 이런저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속으면 안 돼요. 속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사기를 치지도 말아야 되지만은 사기도 당하지 말아야 돼요. 사기 당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이에요. 사기를 당하는 것은 사기를 당할 만큼 어리숙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탄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요.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파고들고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확립되지 않으면은요 속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꼭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길에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공고한 일도 있고 형통한 일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야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형통한 길도 주시지만은 공고한 길도 주십니다. 곧은 길과 굽은 길을 함께 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미국 LA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한 5시간, 6시간 정도 걸리는데 되게 지루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길이 꼬짝나 있어. 양쪽에는 사막이에요. 사막이고 그냥 꼬짝난 길을 계속 가려니까는 너무 이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길이 좀 커브길도 있고 언덕길도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이제 크루즈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 딱 크루즈 기능 딱 해놓고 그냥 핸들만 잡고 뭐 클러치하고 이거 뭐 브레이크 다 이제 발띄고 액셀레이터 발띄고 이렇게 이제 그냥 갔는데 되게 지루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형통한 길도 주시고 공고한 일도 주시고 굽은 길도 주시고 곧은 길도 주시고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최고로 좋은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영안이 열려져야 되고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참 이게 이 쏟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갖고 얻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이지. 이 지혜의 근본적인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적 은혜를 받으면은요 굉장히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지혜롭냐? 배운 것이 없는데도 굉장히 지혜롭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오는데 그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요. 미래와 이 과거 역사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잘 깨닫게 되고요. 시대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신적 지혜와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헷갈릴 필요도 없고 망설일 필요도 없고 조급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다 잘 보이니까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 성경 9장 10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또 똑같이 성경에서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저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무식해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거 모르니까는 인생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인생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고 왜 이 땅에는 행복보다 불행이 더 많아지고 왜 이 땅에는 형통한 일보다 공고한 일이 많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왜 지금 이렇게 편리하고 모든 것이 발달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최첨단인 시대에 자살과 이혼과 마약과 음란과 도박과 뭐 이런 우울증, 불면증 이런 게 왜 많아지는지 그거 맨날 밥 먹고 그것만 연구하는데도 모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잠언 성경 1장 7절을 보니까는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이 지혜와 훈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죠. 성경 말씀을 무시하죠. 메시지를 잘 듣지를 않으려고 하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도 보니까는요, 철학은 헛된 속임수요, 이 세상 학문은 초등 학문이다 그러는데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봅니다. 이 세상 학문은 초등 학문이에요. 그렇다면은 공부를 잘해서 뭐 하버드대학교 박사학위를 받고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그 사람의 지식의 수준은 초등학교 수준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정확합니다.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왜냐하면은 더 중요한 거, 더 본질적인 거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인간에게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인생 목적이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학문이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죠. 오늘 성경 11절에 보니까는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지혜는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보다 유익하다. 성경이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 이걸 얘기를 했어요. 저쪽 분당 그 광주, 경기도 광주 쪽에 이렇게 보면은 그 우리 교인들이 자주 가는 아주 근사한 이태리 식당이 있어요. 거기는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요. 피자도 맛있고 뭐 파스타 종류도 아주 아주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나 디자인이나 뭐 그 서비스나 뭐 다 이게 다 괜찮아, 아주 수준급이야. 그런데 그 식당을 가보면은요, 바닥에 여러 나라의 화폐를 붙여놨어요. 그걸 딱 보면서 참 천박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참 수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바닥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에다가 돈을 이렇게 이제 붙여놨는데 여러 나라의 화폐들이에요. 어느 식당을 가보니까는요, 5만 원짜리 이 지폐를 이제 확대 복사를 해갖고 크게 한 5배 정도 이렇게 확대해갖고 코팅을 입혀서 이렇게 걸어놨어요. 홍콩의 짝퉁 시장을 갔더니 지갑 이런 걸 파는 데다 짝퉁이죠. 지갑 겉 표지가 100달러짜리 지폐야. 100달러짜리 지폐 모양 그대로. 홍콩 달러 가운데 제일 높은 단위가 이제 1000달러거든요. 1000달러는 한 1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로 지갑을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 새해 인사를 사람들이 이제 이 그 카톡으로 이제 이모티콘을 이렇게 해갖고 이제 보내는데 거기 보면은 요 꽃다발 대신에 꽃에 전부 여기에다 5만 원짜리 지폐를 막 꽂아놓은 그거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수표를 이렇게 이 수표 내 선물이야 가져 그러면서 보냈는데 수표가 500조, 1000조 이렇게 동그라미가 뭐 끝도 없어요. 그 수표를 딱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이렇게 이제 보냅니다. 참 사람들 참 수준 떨어진다. 어찌 저렇게 천박할까? 참 무식하다. 돈다발 그렇게 좋아하고 돈 코팅해갖고 그렇게 가게 걸어놓고 바닥에다 붙여놓고 지갑을, 여러분 5만 원짜리 모양으로 된 지갑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세련되고 수준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몰라요. 사람들은요, 지가 얼마나 덜 떨어졌는지를 모른다니까는요. 돈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로지 돈다발, 돈벼락, 그냥 오로지 돈돈하고, 그래서 돈의 그늘에 앉아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을 또 살리고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성공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돈 많이 번 부자들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이 지혜가 과연 어디에서 오느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부터 베드로에게는 신적 지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적 지혜가 시작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굉장한 시대적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출신이 갈릴리 어부예요. 어부는 무식하다, 수준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배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그냥 물고기만 잡아서 물고기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하면서 드디어 베드로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니까는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됐어요. 나에게 사실적으로 확인 발견 체험되어진 그리스도가 되고 나니까는 이게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베드로는요, 수많은 엘리트와 수많은 종교 지도자와 수많은 성공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답을 주는 시대적인 메시지를 말하게 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 어떤 신학자도,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메시지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베드로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데 저 사람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시대적인 메시지를 할 수 있냐.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데 종교적 은혜를 받으면요, 수준 떨어져요. 점점 지혜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지요. 그리고 TV에 카메라 고발에 단골 메뉴로 기독교가 등장하죠. 이 이상한 광신자 집단, 그 다음에 이상한 사이비 이단들에 빠진 사람, 그래서 가정 팽겨치고 사회 문제 일으키는 이 사람들이 카메라 고발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야, 세상에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저렇게 바보 같을 수가 있을까? 저렇게 싸구려 티가 나고 저렇게 덜 떨어질 수가 있을까? 이 사람들이요, 은혜 많이 받아서 텔레비에 출연한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요? 종교적 은혜 받으면은요, 수준 떨어져요. 기독교는 제가 26년 동안 말씀 운동을 하다 보니까는요, 내려진 결론이 뭐냐? 기독교는 복음에 담나지 않으면은 모든 귀신 섬기고 잡신 섬기는 종교들 가운데 가장 덜 떨어진 종교가 된다. 그리스도 모르면 그래요. 가장 수준 떨어지고 싸구려 티가 나는 게 기독교다. 종교적 은혜 받으면 그래요. 우리는 종교적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언약적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추고 내 인생 최고의 목적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인생에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결정적 은혜와 완전한 결론 내리는 이 은혜를 받는 것. 이게 언약적 은혜인데 이 언약적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신적 지혜와 신적 기능이 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추고 언약적 은혜를 받으면서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인기가 되게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딴 데 가면은요, 사인 받으려고 사람들 줄 쓴다니까는요. 사진 찍으려고 막 하고, 심지어는 연예인들도 막 뭐 이 사인 받으려고 하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됐냐? 저는 뭐 굉장한 학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어떤 카리스마나 리더십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영빨이 뭐 굉장히 뛰어나거나 엄청난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 끌 만한 그런 재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깨닫고 현장 전도 제자 후대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진짜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메시지,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시고. 그래서 이 딴 데 가면은요, 우리 교인들은 죽어도 아멘을 안 하지만은 다른 데는요, 아멘하고 난리가 나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자기 인생에 답 내렸다, 결론 내렸다. 목사님, 내 생명의 은인이다. 목사님, 어떻게 내 뒷조사를 다 했느냐.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맞는 메시지를 주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뭐, 자화자찬도 아니고, 교만이나 자랑도 아니고, 그리스도 깨닫고 나니까는 진짜 이런 은혜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언약적 은혜를 바르게 잘 받는 사람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이나 행동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전체를 보기도 하고 멀리 미래를 내다보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언약적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모든 거를 언약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공고한 일과 형통한 일에 헷갈리질 않아요. 좋은 일이 일어났다 나쁜 일이 일어났다 그거에 영향받지 않아요. 내 감정이나 현실이나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적 은혜를 여러분들이 계속 받다 보면은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적 지혜와 신적 기능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숨은 복음 경제 응답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시대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복음 경제 응답을 받잖아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었더니 그 사람들 산업이 전도자 바울을 힘있게 돕고 로마 복음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경제학자가 이해할 수 없는 복음 경제 문이 열려진 거예요. 분명히 언약적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니까는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 3장 18절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른 거 뭐 이 기복적이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떡에 대한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 피언약,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그리스도, 이거에 대해서 모세가 은혜를 받고 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얘기하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이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바르게 받으면 나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24절, 오늘 우리가 70인 훈련도 봤잖아요. 70인 전도대가 현장에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그렇게 보려고 했는데 못 봤던 것을 너희들은 볼 수 있고, 그렇게 듣고자 했는데 못 들은 것을 들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못 가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노벨상 수상자가 못하는 일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못 가는 곳에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최고의 석학이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주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절대로 모르는 길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특별하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니까는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불신자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돈다발 그냥. 그 참으로 천박스럽게 돈 그거 가짜 돈 코팅해갖고 식당에 가게 걸어놓고 뭐 대박나세요. 그냥 뭐, 그 다음에 뭐 500조짜리 그냥 그 위조 수표 만들어갖고 그거를 그 문자로 보내고 그걸로 위안을 삼고,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죠. 불신자들의 인생의 목적과 본론과 결론은 오로지 떡입니다. 건강, 자식, 명예, 성공, 출세, 그 다음에 뭐 사업,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서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수준차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불신자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불신자 형통을 보고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지금 내 거 안 된다고 불신앙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미 게임이 안 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경쟁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노벨상 수상자에게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착하게 사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착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뭐 훌륭하든지 훌륭하지 않든지, 돈이 많든지 없든지, 게으르든지 성실하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일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근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현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흑암에 빠진 현장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므로 거기에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전도, 선교, 제자, 후대의 문이 열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관심을 집중하시느냐?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말할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특별 개입과 특별 간섭과 하나님의 특별 역사하심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의 체질과 각인과 뿌리 그 모습 그대로 세계복음화 할 수는 없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체질과 노예 근성에 쩌들어 있는데 그 체질과 근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일이 일어나도 교만하지 않도록, 공고한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않도록, 굽은 길이 생겼다고 절망하지 않도록, 고든 길을 간다고 평안한 마음 갖지 않도록, 언제든지 영적으로 긴장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도록,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이 환경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그리스도 말하는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 보니까는요,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공고한 일과 형통한 일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 굽은 길과 고든 길이 내 앞에 펼쳐질 때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면 되죠. 형통과 공고 속에서도 교만하지도 말고 안주타성에 빠지지도 말고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든지 옳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답을 낸 사람은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상과 허상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뭐죠?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믿음은 실상을 보는 것이고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게 실상이다.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실상으로 알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걸 보면서 가는 게 믿음이다. 그렇다면은 실상과 허상을 바르게 알고 여기에 헷갈리거나 속지 말라. 실상과 허상을 잘 구분하라 이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입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실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실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산되어져서 이 땅에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게 실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최고의 영적 실상이 진행되는 그 속에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전도 제자 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장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병행하게 하신 이유는 장래 일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장래 일을 모르고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될 것이다. 이런 중심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공고한 일도 있고 형통한 일도 있고 굽은 길도 있고 곧은 길도 있을 때에 모든 것을 바르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영적인 눈에 맞는 안경을 끼셔야 돼. 그게 바로 언약의 안경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나쁘면 안경점에 가서 시력 검사해서 도수 맞는 안경을 껴야지 친구 거 빌려서 쓰면 안 되잖아요. 안경을 자식 거 빌리거나 엄마 거 빌려갖고 쓸 수가 없어요. 내 눈에 도수에 딱 맞아야죠.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눈이죠. 영적인 눈에는 반드시 종교 안경을 끼면은요 도수가 안 맞기 때문에, 도수 안 맞는 안경 끼면 어떻죠? 뿌옇잖아요. 도수 안 맞는 안경 낀 사람은 내가 세계 탁구 챔피언 이길 수 있어. 그 안경 낀 사람은요. 쥐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인생들이 그렇게 헷갈리는 인생을 사느냐? 그게 도수 안 맞는 안경을 껴서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분별력이 없냐? 종교 안경을 끼니까 그렇죠. 언약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시라. 언약의 관점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모든 걸 보고 해석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최고 언약이고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계획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예요. 이 관점에서 내가 모든 걸 보면은요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복음과 전도 관점으로, 현장과 제자 후대 비전의 관점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세계선교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요 틀림없이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바르게 보이면은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이 보이기 때문에 허상에 속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적 은혜를 받는 사람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든지 가장 좋은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그랬어요. 이거를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인정해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모든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일과 이 우주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섭리하고 관리하고 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언약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언약의 자녀 중심으로 움직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말할 전도 제자에게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 속지 않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평생에 언약이 되시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 최고의 전도 제자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앞길에 공고한 일이 생길 때는 깊이 묵상하고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굽은 길과 곧은 길 앞에서도 현실에 속거나 감정과 사람에게 속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미래를 잃어버리고 후대들이 망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참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제자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